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을 우리 설교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도 이 내용을 이어서 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중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시는데 이 사건을 알려주실 때이 사건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사실이 뭘까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건이 예수님의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는 사건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을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둘이 약혼한 사건.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잉태되시는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는 사건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가 먼저 요셉과 약혼을 하는 사건. 이로써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데, 바로 요셉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오늘 보면 앞에 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시작되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내려온 족보의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가 그 요셉과 약혼을 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나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지만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했죠. 약혼한 중에 잉태되었다. 아직은 혼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약혼은 지금과 약혼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시대의 약혼이라는 거, 혼인을 맹세해서 약혼을 하는 것은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결혼까지 가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허락하는 정말 심각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혼인 서약을 한 약혼을 깰 수는 없었어요. 왜? 약혼이 그저 사람들끼리의 서약이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혼인을 하여 하나가 되겠다는 서약과 맹세였기 때문에 약혼을 한 자들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인정되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도 보시면은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만 했는데 그 남편 요셉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을 벌써 남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로 가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약혼만 했는데도 이미 아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혼을 벌써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여겨졌다고 해도 약혼한 상태에서는 아직 동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혼전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한 기간이 차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벌인 후에 남편의 처소에서 동거함으로 부부의 관계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혼인에 대한 기쁘신 뜻이었고요. 여기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의 현실이 숨겨져 있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이 또 여기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혼인 언약을 맺으셨죠.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혼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혼인 언약을 맺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침내 혼인잔치를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예수님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봤죠. 계시록 19장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르게 될 천국 영광의 현실을 뭘로 보여주셨죠? 천국의 혼인잔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되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날까지도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한 기간이 차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18절을 다시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 예식을 하고 동거하기 전 그 사이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성립이 되었는데 아직 그렇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남편의 집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아직 처녀였을 때였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아직 동정녀, Virgin Mary였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고요. 24절에 보면 그 후에 마리아와 혼인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 잉태한 아들을 낳기까지는 마리아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낳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그렇죠? 그 전이 아니라 그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의 집, 다윗의 집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이 족보가 좀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윗을 거쳐오는 요셉의 족보를 보여주시는데, 그 패런이 16절까지에서는 같은 패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윗은 뭐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오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라고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18절로 오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20절 뒷부분에도 가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거기다가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또 성령으로 자신이 잉태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잉태하심에 대해 마리아보다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요셉의 반응을 좀볼 텐데, 연결해서 누가복음과 함께 마리아의 반응도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임하는.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 verse 19 through 20.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처음에 요셉은 물론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삶에 아니면 마리아에게 더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생각했겠죠. 자기가 약혼한 아내가 자신과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잉태한 사건. 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나와 약혼을 하여 결혼하기로 한 자가 나도 모르는 아기를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아마 난리가 났었겠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러나 이것이 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율법에 의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끊쳐질 수도 있는 간음죄로 여겨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때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잘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읽으면 이런 뜻 같아요. 아, 요셉은 참 점잖은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마리아를 그래도 아끼고 사랑했구나.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고 파혼을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의 생각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그냥 파혼하는 거. 그 당시의 생각은 좀 달랐겠죠.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알려주실까? 그냥 요셉이 조용히 덮으려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거죠. 요셉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라는 뜻은 성경에서는 의롭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좀 나은 자였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의 뜻은 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연결되어 쓰여지는 말입니다.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노아,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었죠. 이 뜻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훌륭한 자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그거죠. 죄인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잉태함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 했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마리아를 많이 생각해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렇게 하려 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나 마리아를 억지로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 안에,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마리아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오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볼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을까? 18절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잘 읽어보면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그 일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요셉은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그 약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오늘 20절에 보면 천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사실 요셉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만약에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어떤 이유건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한 것으로 믿었다면, 간음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믿었다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 한 후에는 어떤 말씀이 따라와야 맞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떤 말이 따라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더라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신명기에 가면 그러한 율법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2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 가면 처녀인 여자가 약혼만 하고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그 둘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했고요.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에는 그 일을 행한 남자만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었다는 거죠. 율법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가 의로운 자였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율법대로 할수 없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한 여인을 감히 자기의 아내로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반응은 무서웠다. 요셉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은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구약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그리고 그 잉태된 아기가 누구시고 왜 요셉의 집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가서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보면 20절에서 24절 보세요. 천사가 전한 말씀인데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구약이 다 요약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마침내 요셉의 집에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모든 구약이 예표하고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이 짧은 말씀 안에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구원의 현실은 무엇인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의로운 요셉은 이제 믿음으로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요셉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믿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온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요셉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꿈에서 깬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증거되는 참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천사의 말을 따라 가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부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기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명한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침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 후에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여 여러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였다고 믿는 가르침은 정말 잘못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통해 요셉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통해 마리아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패턴이 닮아 있어요. 요셉을 인도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특히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전해진 복음 말씀을 먼저 마리아에게 알려주세요.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 verse 30 through 38.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구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무서워 말라 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구약을 풀어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요. 내가 잉태한 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로 약속된, 그리고 모든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은 내용이죠. 천사가 전한 말씀 안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 그러자 마리아도 행함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죠.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주시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어떤 복된 삶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복된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보며 어떤 축복이 보이세요?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그 가정에 또 어떤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또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 택함을 받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기 위해 사람이 되어 택함을 받기 위해 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알겠는데, 어마어마한 세상 영광을 누리는 모습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큰 축복을 받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 시작됨으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 반대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마리아나 요셉의 삶에 그 가정에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닌가요? 처녀가 혼인도 하기 전에 그것도 자기 남편과 상관없는 아기를 잉태하였고 남편은 그러한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아니 율법에 따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쫓겨날 수도 있었고요. 아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 사람들에 가서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복음이잖아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인데 그것을 전해준다고 세상이 믿어줄까요? 안 믿습니다. 정말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삶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이 가정에 찾아왔지만 그 영광과 축복이 그들의 가정과 삶에 세상적인 영광과 축복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시련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고난이, 그 가정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고난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랬죠?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도 그들의 삶에 변한 것이 없고요. 이 다음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했지만 그곳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받아주는 집이 없어요. 어느 가정도 이 가정을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물 것이 없어 구유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입니다.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이 태어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도 함께 참여돼요.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때문에 그 지역의 아기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가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욱 고난과 핍박의 길로 가게 돼요. 그 예수님을 주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의 뭐까지 보게 되죠, 이 가정이?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신 가정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주고 버리고 안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안에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에 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 가족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고난 중에서도 더욱 예수님과 복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뭐 난리가 나고 축하하고 파티를 하고, 사실 그 현실을, 예수님을 얻은 그 현실이 뭔지를 알게 되면 세상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집에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예수님의 가정으로 누리게 된 그 영광과 축복이 세상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와 고난의 현실이 우리 삶에도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가정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얻은 그것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얻은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세상 심판받을 죄인들과 우리를 구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같은 믿음으로 이 복음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소식. 이렇게 잘 살아서 어떻게 뭐 좋은 거 받으세요, 이런 권면이나 조언이 아니라는 거죠.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아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져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나요?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여러 가지로 붙들고 싶어해요.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거든요. 모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다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은 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낮아져 오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이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가 가져다 준 하나님과의 분리, 사망,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저런 일이, 그렇게 의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현실은 오직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이나 선한 행위로는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주시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뭘 이루어 주시려는 것?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뭘 이루어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알려줘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God with us.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임마누엘의 현실. 사실 그 현실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에서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현실. 천국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되시고 나면서부터의 모든 삶이 다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따가 성경 공부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건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늘 불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이미 모든 죄의 싹을 치룬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천국 영광에 이미 이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모든 천국 구원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에는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몸 안에 잉태되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시고 10달 동안 그 안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육신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실까? 그 무소부재하시고 자기를 어느 장소에 가두실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 할까?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걸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 정말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더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 더욱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이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보다도 귀한 그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 다시는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죽는 날까지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힘 넘버 122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